하나의 주제, 이렇게 조그만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눌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자연주의를 학교 했을 때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몇주 정도는 나눠야지 좀 깊이가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니 좀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 집회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가에서 이제 그물을 털고 있고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사람 나는 어부로 이제 삼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들을 이제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산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가? 만약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업 이렇게 어부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물고기들과 같이 비유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거에 대한 의미가 설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구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사람을 어부로서 이렇게 부르신다 하신 말씀에서의 어떤 의미와 생각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들은, 하박국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 허용된 그 자유함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 그대로 잘난 대로 막이 일들을 막 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인가, 모양새인가, 사람이 마치 첫 번째로는 물고기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고기처럼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부와 같아서 그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육한다, 악으로 이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봤던 지금 하박국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눠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 이 바다를 다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양날다는 칼이 이렇게 나오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을 지으시니 그리고 판단하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기를 누가 주께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이게 말할 자가 없다. 잠언은 또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심판하시는 주, 바로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꼭 물고기처럼 막 다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또 이게 그 표현으로서 다스리칠 자도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스릴 자가 없으니까 몰려다니는 거죠. 이쪽을 쏠렸다가 저쪽을 쏠렸다가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 모양새가 꼭 마치 사람들이 물고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열대어 키워보신 적 계신가요? 물고기 키워본 적 계세요?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저가 물고기를 그 지금도 조금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물고기의 그 습성을 이렇게 보니까 몰려다녀요.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몰려다니는 물고기들도 두 가지 경우에 확실하게 몰려다니더라고요. 첫 번째가 쫄쫄 굶기다가 먹이통을 딱 들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딱 들을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쫙 몰려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으로 쫙 몰립니다. 배고프니까. 먹이를 향해서 물고기들이 막 몰려다녀요. 근데 이 세상도 똑같죠. 사람들이, 야, 뭐 좋은 게 이쪽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싹 몰려요. 야,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어. 그러니까 온통 미디어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아이폰을 향해서 막 합니다. 갤럭시가 또 뭘 나왔다, 삼성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향해서 막 가요. 자기 주머니에 핸드폰 쓸만한데도요. 새로운 거, 약간 소위 말하는 팬시한 거, 이뻐 보이는 거, 스마트한 거, 이런 것들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유행에 쏠리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확실히 몰려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죠. 한 올해 몇 달 전쯤에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를 넣었는데, 저희 딸 주혜가, 뽀로로 장난감을 한 손에 쥐고,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뽀로로 모양이 어떻죠? 이렇게 몸통은 파랗고요. 머리에 노란색 그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 쓰고 있고요. 이 모자를 쓰고 서 딱 있는데, 뽀로로를 손에 쥐고, 어항에서, 막 이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냐? 딱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파란색의 머리가 노란색 물고기가 나에게 덮치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뽀로로를 잡고 반대로 옮기면 반대로 싹 쏠리고요. 일로 가면 이쪽으로 쫙 쏠리고요. 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또한 동일한 거예요. 위협을 느낄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다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습성은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치리자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서로 자랑하다가도 막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 물고기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이제 또 이어서 나가게 보게 되면 누군가는 이제 그들을 끌어올리고 그들을 잡으며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잡은 사람은요. 즐거워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는 사람이 헛된 줄을 당겼는데, 헛된 것을 당겼는데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불법이 당겨온다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됨을 가지고 헛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주님으로 얻어 주님의 의나 진리 이런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주님과는 먼 뭔가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헛된 것을 당기면은 죄가 안 떨어질 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의 유익이나 뭐 공의, 많은 사람의 어떤 공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당기면 뭐가 딸려오냐? 불법이 딸려온다고 설명하십니다. 불법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많은 종류의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회사들은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물건을 내보내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새로운 물건을 낸다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딸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스마트폰 하나에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없어도 이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침에 먼저 잡는 게 성경이십니까? 스마트폰이십니까? 예,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 시간을 본다고 말하지만 처음에 시간 보자마자, 아이고, 뉴스가 뭐지? 그 다음에 일기가, 문자 온 건 없나? 아, 이거 카톡이 왔네?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헛된 것들 안에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처럼 주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와 같이 그물을 쫙 던져서 헛된 것을 쫙 던져가지고 불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거 안에 사람들은 싹 쓸려오는 거죠. 세상에서의 마귀는 매우 좀 교묘한 방법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편리나 뭐 좀 즐거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하나하나 그물을 던지면서 그 코 안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16절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들의 그물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으니까 이득이 얻으니까 희생물을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그물에게 이제 누군가는 분향을 한대요. 참 이건 참 우상이 된 거죠. 우상. 주님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오는 무언가를 이제는 자신의 신이라 여기면서 그것들을 분향을 하고 또한 희생물을 준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물을 통해서 얻은 보상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니 이번에는 이제 그물을 비우고 계속해서 이제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살육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셔서 물고기로 비유하시고 또한 그 중에 악한 사람을 또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또한 설명하시면서 이 악한 자가 물고기를 잡듯이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살육을 한다. 결국 살육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설명하는 것이죠. 죄의 종점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처럼 허황된 이 세상의 이 풍토를 업으로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새로운 종류의 어업을 주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테니 나를 따라오렴.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설명되어지는데 이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다 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맞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본다면은 그 문자적인 어떤 단순한 표현은 사람들 중에 어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fishers of men. 근데 누구의 것 혹은 누구의 소유 이렇게 말하는 그 of라는 그 매우 작은 단어가 소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아닌 사람들이 보통 주머니에 칼을 지니고 다니겠습니까? 혹은 총을 지니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단체 소개팅을 한다. 단체 미팅을 한다. 그러면은 쫙 남자 한 줄로 쫙 이렇게 앉고 여자들 한 줄로 쫙 앉은 다음에 남자들이 이렇게 뒤돌아 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하나씩 딱 꺼내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요. 그리고 막 섞어놔요. 그러고서 여자 뭐를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여자가 이렇게 해서 남자가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건지요? 자기가 집는 거에 따라서 그 자기 상대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평소에 책을 한번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을 즐겨 보는 사람은 책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책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잘 선명한다는 것이죠. 소유격은 무엇을 말하냐? 즉,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우리는 불법의 도구였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원수고, 마귀의 자녀였고, 근데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어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이 세상의 어떤 넘치는 불법과 마귀가 이 사람들을 끌어서 지옥으로서 잡아가는 사륙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이 어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복음의 이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불법을 당기는 게 아니죠. 예. 세상에서는 어땠죠? 아까 전에 보니까 그 헛된 것을 당기면 불법이 당겨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이 일들에 동참되어서 영혼들을 이끌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주님의 초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업에 적용되었는가를 한번 하박국 말씀에 다시 한번 초점으로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13절에서 아까 전에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혀를 억제하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어떤 사륙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그 권위와 권능의 활동의 장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참 과거에는 죄의 도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받아 주님의 의의 도구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의 선포. 또한 이 복음의 선포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어떤 도구들로 헛된 것들을 선포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그 사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이어서 피해 다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치리자도 없이 기어다닌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라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머리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함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걷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는 또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15절에서 이제는 아까 전에 그 모두를 누군가는 게 끌어올리고 그물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잡는다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있는 그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편리함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이적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해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눈이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건 있어요. 2000년 전에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서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셨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혜나 표적들은 우리가 전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할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춰서 누군가에게 전할 것,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불법 허황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쫙 그 그물코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끼는 물고기들은 어김없이 잡습니다. 잡힙니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뭐죠? 서해 같은데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를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작게 작게 만들어서 불법 어업을 막 한대요. 그래가지고 씨까지도 그냥 다 그냥 물고기를 그냥 다 잡아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불법적인 그런 어업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그 어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 선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물이라는 거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인들처럼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 복음 선포의 어떤 새로운 추구, 새로운 어떤 방법들에 중점을 둘 게 아닙니다. 혹은 뭔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뭐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어떤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내 머릿속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대로 주님을 이렇게 끌어다가 주님 왜 안 도와줍니까? 하면서 반론하며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떤 계획들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또한 전해줄 것은 지혜로운 어떤 방법, 방식 혹은 표적을 주님이 도와줄 거예요. 뭐 여기서 그런 교회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병 고침을 주실 거예요. 네. 주님이 뭐 이렇게 도와주셔서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방언을 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 그것은 사실 표적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말하거나 또한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를 위해 주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권능,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여전히 지금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이나 취미, 문화, 지식, 기기를 가지고 세상의 마귀들과 함께 다투면서 그 방식들에 따라서 그물들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말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는 이 그물로 얻은 유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 많은 것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좋은 물건을 내놓으면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탈탈탈 돈을 많이 끌어오는 물건이면 사람들은 좋다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내놓더라도 사람들에게 안 팔리고 호응이 없는 물건은 에이 별거야 별게 없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논리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은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했을 때 영혼들이 구원 받는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기둥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논리에서는 노아처럼 불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의를 선포했대요. 120년 동안. 근데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 가족 포함해서 가족만 8명 방주로 이끌었어요. 아니, 120년 동안 의를 선포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같은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는데, 120년 동안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이렇게 이미 뭐 선교 헌금을 끊긴지도 뭐 말 그대로 한 110년을 되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에서는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제자들이 다 부인했어요. 다 도망가고 다 거절했죠.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어떠한가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D.L. 무디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의 사람이 그 한 분이 D.L. 무디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의 그 조그마한 무디라는 아이를 구원했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D.L. 무디가 말 그대로 수백만 지금 수천만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가 주님의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봐야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목표는 더욱 높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영혼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은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세상의 그물들은 하박국에서 말할 때 세상의 그물들은 많은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였다 얘기 말하는데 하박국의 마지막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참 상대적으로 대조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박국은 말하기를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물을 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사륙한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입을 왜 다무십니까? 라고 말했던 하박국이 맨 나중에는 주님 외양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나무들에서 과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정히 복음을 선포할 때 삶의 어떤 기쁨의 이유는 말 그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님이 치르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동일한 그 복음의 근원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도구요. 불법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요. 또 세상의 어떤 헛된 그물들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잡는 그와 같은 어업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의 의미로 돌아가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는다 말씀했을 때는 그 fishers of men, 사람들 중에 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원래는 하박국 말씀에서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그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악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듯이 잡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 그들 중에서 우리가 끼어서 이제 불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제 의의 도구로서 이 일들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보고 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돌아다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주님 시각에서 보였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정죄가 있다 얘기를 하세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그 영이 주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영이 죽었다 말하세요.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하고 대화 나누고 우리가 껴안고 사랑한다 말할 때에 따스한 그 온기를 느끼지만 주님은 분명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허황된 그와 같은 것들 물고기와 같이 치리자 없이 주님을 알지 못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던지는 그런 그물들에 잡혀서 사륙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복음을,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그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 우리는 한번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를 업으로 삼아 주신다, 사람들을 낳는 업으로 삼아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하박국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의 복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